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용은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처음서부터 초지일관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은 고난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또는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고난받는 자의 자세와 이유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첫 번째로 고난받는 자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우리들의 자세, 이 첫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 고난을 그렇다면 즐거워하려는 우리들의 자세는 1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먼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데서 있어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만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천하 아주 그냥 모든 면에 의해서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잘 되겠지, 축복받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왜 이런 일, 왜 하필 내가, 왜 내가 그러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믿는 삶에서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시험. 이 불시험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불시험, 불같은 시험, 이러한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시험이라는 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painful trial, 고통스러운 시련이다. 고통스러운 시련이 없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당하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힘든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 하고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신앙의 밑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처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하필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접니까? Why me?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반응이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들은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Do not be surprised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워하지 말라. 당황하거나 의아해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나에게 생겼나 하고 의아해합니다. 당황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마를 미국에서, 자마라는 단체를 알 거예요.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 그런 단체죠. 단체를 만들어신 분이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페퍼다인 대학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30대 후반에 미국에 유학 오셔서 30대 후반에 파사디나 대학의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수많은 경쟁을 뚫고 자기가 그 미국의 대학교에 파사디나 대학의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졌어요.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간 경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이 굳어지고 뭐 그런 게 간 경화 아닙니까? 그래서 배 복수가 차가지고 물이 다쳐서 자기가 숨도 제대로 호흡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간이 다 망가지고 이제 의사도 손을 떼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거예요. 30대 후반에 자기는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수많은 그 경쟁을 뚫고 자기는 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이제 자기는 해야 될 게 뭐냐, 아무것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빅베어 산장에 가서 이 산장을, 조그만 산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어차피 음식 먹어야 소화도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배는 엄청나게 불러오고 그 상황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 나이에 왜 제가 죽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집사로서 봉사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죽게 되었는지,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고 자기의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한 거는 그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갔던 그 대학 노트에 그냥 줄줄이 몇 장을 써가면서 자기의 그 죄를 다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제목을 하나씩 놓고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죽었겠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몸이 조금씩 호전되어 가면서 의사도 사형 선고를 하고 죽을 것이다,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제 간경에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다고 하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그가 곳곳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증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지, 하나님께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해서 자마라는 그러한 단체를, 영적인 단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청소년 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이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는 그런 단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마에 설립된 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왜 내가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투정과 원망의 그런 삶을 살던 분이 그 책 뒤편에서 보고 또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을 보면 끝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왜 내가, Why me?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바꿔주셨는지,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저를 구속해 주시고 왜 택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책 마무리를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제가 읽고 또한 개인적으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분의 했던 것처럼 왜 내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도전하면서 원망과 투정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왜 내가를 외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해 주시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뒤바뀌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그런 힘든 일, 고난의 일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번째,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rejoice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 고난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요. 참 어려운 말이죠. 고난을 실제로 당한 분들한테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믿는 자의 태도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순간순간이, 고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실현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13절에 오히려 오직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요. 나의 고난이, 내가 어렵고 힘든 내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은 별개의 것이다, 세퍼레이트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우리의 고난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로 연합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한 몸 이룬 자기 때문에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고난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나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아픔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참 고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다른 디퍼런한 퍼스펙티브와 에리튜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점, 고난을 대하는 관점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세를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려고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분이 그의 영광을 입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로, 여러분과 저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즐거워하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사실 한국말 표현도 아니고 영어 표현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이 즐거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중복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결국 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가 갖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최상적인 최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좀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님은 우리 주님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고난과 비교해서 앞으로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분의 영광에도 기쁨으로 참여할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렸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0절 25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지금 일어날 수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도 하십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날 그때는 우리들 앞에서 원수들이 보여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천국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최상의 기쁨은 바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고난은 내 자신, 어떤 내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일기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고난은 주님만을 위한 고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고난일까? 내 자신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될까를 여러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그런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고난받는 자의 그런 이유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자세를 먼저 보았고 고난받는 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는 자 두 번째는 또한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는 고난을 기뻐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고난받는 건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치욕, 욕을 받는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개정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이 말입니다. 이 욕을 받는다는 것은 모욕이죠. 인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여러분 고난받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왜 우리가 고난 받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 받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다, 치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하지 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싶으시면 한번 제3세계로 한번 선교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나 저기 뭐 요즘에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모슬렘권, 이란, 이라크 이런 데 가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세요. 그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 간단한 말을 여러분들 배우셔서 한번 마음껏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가만 안 있습니다. 아마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특히 모슬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과 예수님과 따로 띄워놓고 얘기할 수, 세퍼레이트 시켜서 분리시켜서 우리가 예수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리시켜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자신과는 구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늘 항상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세워진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사역과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애쓰고 힘쓴 모든 것 때문에 되어지는 욕이고 치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욕이고 치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헌신하고 전파하고 그것을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 내가 받는 모든 수욕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든 치욕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고 모욕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이상한 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모욕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심 주제가 고난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의 고난은 내 자신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의 고난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되어지는 고난인가 어려움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그런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고난이 생기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정말 이상한 일일세, 이상한 일이야. 정말 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이상이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된 자다. 복 있는 자라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상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거기로 끝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치욕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만 치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신다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고난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민수기 14장 12절에도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모세 앞에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보고하고 이렇게 그 불신앙을 보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한 번에 내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대. 스데반도 사람들에게 살기 등등한 위협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그가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영이 그의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그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고백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핍박과 곤란을 경험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핍박을 이긴 것, 고난을 이긴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자족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의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욕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욕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바로 잘못된 고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되어지는 고난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내 죄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그래요. 자기가 어떤 실수로 잘못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고난 알아주신대요. 마치 내가 잘했는데 고난을 겪기 때문에 경험을 했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착각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런 핍박이 생기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내 고난, 내 고통, 내 마음, 내 아픈 마음 하나님이 아실 거야.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핍박해도 내 마음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죠. 여러분, 나의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철저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 내 실수로 인해서 되어지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내 잘못으로 한 그 고난을,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이거를 이꼴을 시켜서 동일시켜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고난인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되어지는 고난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고난은 아닌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뜻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고난을 받기를 싫어해요. 고난받지 않고 믿는 것이 멋있게, 현대적으로, 좀 고상하게, 기품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불교인이냐 모슬렘이냐라면 고난받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의 사이드의 말을 못 들어주고, 왜 기독교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왜 이해해주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는 여러 웨이가, 매니 웨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도 이해가 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른 사이드에, 나와랑 다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하고 함축하고 다 같이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완웨이입니다. 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오직 한 길, One way to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직 영생으로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편협합니까? 진리는 어떻게 보면 편협해요.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세 개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많은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오피니언이고 하나의 견해죠. 진리는요, 진리 앞에서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대상자 앞에서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진리를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진리를 받는 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다른 매니 옵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받는 자는 자기의 전 생애를 거쳐서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서 막 일을 하다가 밭에서 숨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숨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온 생애를 그 하나 숨은 보화, 그 땅에 있는 숨은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생을 바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 하나의 숨은 보화를 위해서 매진하고 모든 것을 질주합니다. 그 숨은 보화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전심전력 그분만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희생하며 헌신하고 절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대하는 진리를 대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 숨은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았고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쫓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쫓는 자는 그냥 형식적으로 네임만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명목상의 크리스천, 이름만의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철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은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자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덮여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우리 인간적인 묘소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 다섯 개 중에 이 인, 사람인 자는 하나밖에 없고 네 개는 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하나만이 우리 인간적인 요소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인지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띄워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만들어진 그리고 부활로 만들어진 복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형식적인 삶을 고난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항상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자의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좋아하는 말도 있어요. 토롤런스. 이 토롤런스라는 말이 관용, 아량, 포용력이라고 합니다. 포용력입니다. 포용력이 없으면, 토롤런스가 없으면 아주 플렉시블하지 못하고 아주 답답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바로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원하십니다. 새벽기도회 때 열왕기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열왕기하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같이 이방인같이 불신자같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같이 불신자같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같이 살았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구원에 대해서 임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자처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사도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